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그 옳고 그름을 따질 때요?
나 일상적으로 엄청 많이 따지죠.
마음속에 아주 명확한 기준 하나씩은 다들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나름의 잣대가 다 있죠.
마치 평생 단돈 10원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적어온 가계부나 장부처럼 말이죠.
그렇죠. 아주 치밀한 장부요.
선한 행동을 하면 장부에 흑자가 딱 기록되고 또 악한 행동을 하면 적자가 쌓이고요?
네네.
우리는 스스로 이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이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다고 안심하곤 하잖아요.
그 장부의 존재야말로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본성이자 안도감의 원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도감의 원천이요?
네.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사실, 혹은 적어도 사회적 규범 안에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명확한 흑과 백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네.
우리가 평생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고 써온 그 장부의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거꾸로요?
네, 내가 엄청난 흑자라고 막 굳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내역들이 사실은 나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적자였다면 말입니다.
와, 그거야말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세계관이 통째로 무너지는 진정한 의미의 혼란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연이 바로 그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낡은 장부의 기준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금기름 붓는 짐의 자료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지금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어떤 미션이죠?
금기름 붓는 집에서 매우 심도 있게 분석한 요한복음 16장 강론의 핵심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 요한복음 16장이요.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일종의 유언과 같은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
네, 이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가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십니다.
세 가지요.
바로 죄, 의, 심판입니다.
아, 죄, 의, 심판.
그런데 이 개념들이 우리가 세상의 윤리나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기독교 교리나 도덕 수업 시간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이 강론이 제시하는 충격적인 시각의 전환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관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분석해 보는 거죠.
우선 이 자료는 성경에 기록된 핍박의 역사로 논의의 문을 엽니다.
네, 핍박의 역사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한번 풀어보죠.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요.
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가해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가해자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훗날 제자들을 돌로 치고 옥에 가둔 사람들은요, 결코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자들이나 길거리의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막 악당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킨다고 자부하던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와, 지식인들이요?
네,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왜 그토록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를 죽였는가?
그니까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적 잣대, 즉 철저한 인간의 의라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겁니다.
아, 자기들만의 안경이 있었군요.
네,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막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는 수천 년간 지켜온 자신들의 거룩한 전통을 파괴하는 끔찍한 이단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악당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군요.
전혀 없었죠. 단 1%도요.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앙을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라고 굳게 믿었단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막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섬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뼛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와, 그 확신이 바로 무서운 비극의 씨앗이었네요.
네, 맹신이 부른 비극이죠.
이거를 좀 쉽게, 평생 흙을 만지면 살아온 어느 시골 마을의 철로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이요?
네, 이 어르신은 50년 동안 자신이 써온 전통 농법만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아주 꼬장꼬장한 분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종종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농업학교에 다녀온 아들이 밭에 아주 귀하고 새로운 특용작물의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운 거예요.
아들이 새로운 시도를 했군요.
네. 하지만 어르신의 그 50년 평생 경험이라는 잣대로 볼 때 그 귀한 새싹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잡초에 불과한 겁니다.
아, 잣대가 다르니까 잡초로 보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밭을 망치기 전에 당장 뽑아버려야 한다면서 그 귀한 작물을 뿌리째 다 뽑아서 밭두렁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아이고, 저런.
그러고는 막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휴, 내가 우리 집안의 소중한 밭을 잡초로부터 지켜냈다. 이러면서 굳게 믿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정말 똑같은 상황이네요.
와, 그 비유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잡초를 뽑았다고 착각한 거죠?
맞아요.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경험이라는 낡은 장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눈앞에 나타난 진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끔찍한 오해네요.
네, 금기론 붙는 집의 자료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역사를 연결합니다.
광야 시절이요?
네.
이집트에서 나와서 헤매던 그 시기 말이죠.
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아, 만나. 기적의 양식이죠.
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육신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기 위한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욕심을 내서 막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육신을 배불리는 썩어질 양식, 즉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라는 전통에만 아주 지독하게 집착했습니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정작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그들 눈앞에 서 계셨을 때 그들은 그 낯설고 새로운 양식을 단호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진짜 생명을 거부한 거네요.
육신의 양식을 소화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을 배척한 것입니다.
야, 스스로 가장 옳다고 그때 믿었던 그 확신이 사실은 눈을 가장 멀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역설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도대체 왜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평생을 바쳐 연구했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치명적인 오판을 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분석하는 두 번째 핵심, 바로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죄의 진짜 의미가 등장하거든요.
네, 죄에 대한 개념이죠.
이 부분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시죠.
9절에서요?
네. 죄에 대하여 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요.
말을 믿지 아니하며.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는 이 대목에서 매우 결정적인 신학적 그리고 언어적 구분을 제시합니다.
언어적 구분이라면 어떤 거죠?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수형으로서의 죄들, 영어로 sins죠.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단수형으로서의 본질적인 죄, 대문자 sin의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건 막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여러 가지 행동들이니까 복수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단수형의 죄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세상의 법정이나 도덕 교과서의 기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행위로서의 범죄들, 윤리적인 일탈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복수형의 범죄들이죠.
네, 표면적인 죄들.
하지만 금기름 붓는 집의 자료가 꿰뚫어보는 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책망하는 근본적이고 단수형인 이 죄는요,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행동의 문제가 아니면 뭐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영적인 상태, 마귀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끊어져 버린 상태요?
쉽게 말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에서 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썩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원리입니다.
아하. 나무와 열매의 관계군요.
네, 정확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듯이 본질적인 죄의 나무에서 행위라는 죄의 열매들이 막 열리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열매 몇 개 땄다고 아, 내가 흑자다, 적자다 착각해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죄, 가장 본질적인 죄는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즉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네. 이 자료에서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아주 상세하게 끌어옵니다.
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네, 잘하시네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냈고 일주일에 두 건씩 금식했으며 불이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세상의 장보로 보면 그는 행위의 죄들, 즉 복수형의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하고 훌륭한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이네요.
반면에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혈을 빠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누가 봐도 도덕적 흠집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명확한 도덕 장부로 보면요.
네네.
바리새인은 막 압도적인 흑자 상태고 세리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끔찍한 적자 상태네요.
그렇죠.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솔직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11조 잘 내고 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칭찬받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게 공평한 것 아닌가요?
인간의 논리로는 그것이 당연하고 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스스로의 잘남을 자랑하느라 정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군요.
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반면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달랐나요?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요.
처절하네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흠없이 깨끗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망가졌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렸던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세상이 굳게 믿어온 그 도덕적 죄의 개념이 성경의 본질적 죄의 개념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순간입니다.
야, 듣고 보니 아주 선명해집니다. 시골집 뒤뜰에 있는 장독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장독대요? 네, 좋네요.
세상 사람들은 장독대 겉면에 묻은 흙먼지나 얼룩 같은 도덕적인 잘못들, 그 겉모습을 막 반짝반짝하게 걸레로 닦아내는 데만 온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네, 겉면만 죽어라 닦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죄는 장독대 겉면의 얼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간장이나 된장 자체가 이미 막 구더기가 끓고 푹 썩어버린 본질적인 부패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겉을 아무리 매끄럽게 닦아놔도 안이 썩어 있으면 그건 결국 갖다 버려야만 한 오물통에 불과하니까요.
장 자체가 썩어버린 상태. 그 비유가 본질을 아주 정확히 찌릅니다. 내 내면이 생명과 단절되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채 나는 의롭다, 나는 치료제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버티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그 끔찍한 교만.
그 교만이 죄다.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 단수형의 죄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완전히 착각한 거죠.
그렇다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병의 원인, 즉 죄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병을 고치는 치료제, 즉 의로움에 대한 기준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가 이끄는 핵심 논리입니다.
의에 대한 논리?
네. 죄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의에 대한 거대한 착각을 낳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사실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도저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흔히 의로움이라고 하면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법을 잘 지키는 선행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행위 자체가 왜 세상에 대한 책망이자 참된 의로움이 되는 걸까요?
저도 진짜 그 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의로움이지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의 의로움이 됩니까?
이 강론에서 정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중요한 부분인가 보군요.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의, 즉 선행을 베풀고 윤리적으로 살며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잣대일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잣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스스로 피땀 흘려 만들어낸 이 잘난 인간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공의를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깐만요. 내가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아까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뻣뻣한 인간의 의 때문에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네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거대한 산불이 나서 온 마을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밥그릇에 담긴 아주 더러운 흙탕물 한 사발로 불을 끄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흙탕물 한 사발이요?
네. 심지어 자신이 이 불을 끌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진짜 불을 꺼줄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길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죠.
와.
그 한 사발의 흙탕물이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입니다.
와. 내가 굳게 쥐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흙탕물이 결국 나를 살려줄 소방차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참된 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도덕성에서 단 1%도 나올 수 없습니다.
1%도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사형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
아...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만 한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내가 너의 그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완벽하게 기쁘게 받았다. 이제 빚은 모두 청산되었다. 이렇게 온 우주에 선언하신 그 영적인 거래의 완성.
영적인 거래의 완성.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그 자체만이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와, 인간이 뭘 얼마나 선하게 행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그 결과물만이 유일한 의로움이다.
네, 정확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인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금기름 붓는 집 자료는 아주 탁월한 예시로 창세기 6장 8절의 노아와 욥기 33장의 욥을 소환합니다.
노아와 욥이요? 둘 다 엄청난 의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노아를 당대의 완벽한 의인이라고 배웁니다.
방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네. 남들이 다 방탕하게 살 때 혼자서 산 꼭대기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든 그의 그 착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 구원하셨다고 흔히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기 바로 앞구절인 6장 8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은혜를 먼저 입었네요.
네. 노아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를 확 덮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와,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네요. 제가 알던 거랑. 그렇죠. 억울하게 고난당한 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어떤가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무려 30장이 넘는 아주 긴 분량 동안 욥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네. 하나님, 제가 평생 남의 것 안 훔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말이죠.
솔직히 욥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평생 장부에 흑자만 썼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한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죠. 하지만 욥기 33장에서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후반부의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죠?
자신이 평생 자랑해온 그 인간의 의의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걸레 조각 같은 것인지를 말이죠.
걸레 조각이요?
네. 결국 욥이 스스로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막 웅변하던 입을 스스로 탁 틀어막고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의로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 결국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모시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 온 동네방네 뽐내봤자요.
네네.
정작 내가 서 있는 곳이 목까지 차오르는 한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지매라면 그 깨끗한 모시 옷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유, 아무 소용 없죠. 늪에 빠지면 끝입니다. 늪지대 밖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는 누군가의 튼튼한 구원의 밧줄, 그 은혜의 손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외부에서 내려오는 밧줄만이 살 길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깊은 통찰은 엄청난 해방감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자유를 주죠.
매일매일 내 힘으로 도덕적인 완벽함을 막 이루어내야 하고 장부의 흑자를 유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단번에 확 벗겨주는 소식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설픈 자기 증명과 포장을 당장 멈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밧줄을 겸손히 꽉 붙잡는 것. 그것이 참된 의로움의 유일한 시작입니다.
자, 이쯤 되면 강론의 흐름이 클라이렉스를 향해 갑니다. 병의 원인인 죄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혔고요.
네.
치료제인 의의 개념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진단 결과, 바로 심판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내용이죠.
솔직히 심판이라고 하면요, 다들 죽고 나서 뭐 염라대왕이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평생 쓴 장부를 쫙 펼쳐놓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조울질당하는 그런 무서운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계를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을 죽은 뒤에야 일어나는 아주 먼 미래의 이벤트로만 여기죠.
나중에 겪을 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막차를 탈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나중에 닥칠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된다는 심리적 여유가 있는 거네요.
이 안이란 관념에 아주 무서운 철퇴를 내립니다.
철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자료가 진정으로 강조하는 바는 심판이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서 짠하고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요?
심판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현세의 삶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 바로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약간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닙니까?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세상 임금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영,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도 갈증이 나는 인간의 탐욕, 육신의 정욕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같은 거네요.
네, 만약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관, 막 돈에 대한 욕심, 남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적인 자랑에 푹 절여진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살아서 두 발로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는 무저갱, 즉 지옥의 영적 상태 한가운데를 막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채로 지옥이 있는 거군요.
네, 이미 세상 임금과 함께 심판의 영역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끔찍하네요. 그럼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나의 그 잘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한다면
연합한다면요?
그 사람은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미 오늘 살아서 그 영혼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착 앉혀진 것과 같다는 것이 이 강론의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와, 이건 정말 우리의 매일을 뒤흔드는 통찰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농사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네.
늦가을 추수 때가 되어서야 내 밭에 알곡이 열릴지 가라지가 열릴지 막 조마조마하며 하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오늘 아침에 내가 밭에 어떤 물을 주었고 어떤 거름을 뿌렸는지 이 오늘 하루의 농사 과정 자체가 이미 가을에 거둘 열매의 운명을 지금 이 순간 결정짓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죽고 나서 받아드는 성적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발딛고 숨쉬고 있는 이 현재의 영적 주소가 바로 심판이자 동시에 구원입니다.
영적 주소?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먼 미래의 막연한 환타지가 아니고요.
네.
오늘 현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적 생태계라는 것을 금기름 붙는 집의 자료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깊은 위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기름 붙는 집에서 분석한 요한복음 16장 강론을 바탕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아주 굳게 믿어왔던 죄, 의, 심판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그 근본 뿌리부터 완전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네, 송두리째 뒤집었죠.
물론 저희는 어떤 특정한 교리를 뭐 맹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매우 논리적이고 급진적인 성경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다룬 이 방대한 내용의 액기스만 딱 갈무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요약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던 종교적인 열심,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막 안도했던 도덕적 우월감, 즉 생명 없는 인간의 의라는 이 낡고 쓸모없는 장부를 이제는 정말 미련 없이 불태워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불태워야 합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조건 없는 압도적인 은혜만을 온전히 나의 생명줄로 의지하는 것.
썩은 동화줄이 아니라 생명줄이요?
네. 겉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본질 자체가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껍데기가 아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알량한 선악의 기준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당신을 올가매는 그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오늘 당장 생명에 참된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간절한 초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굳어진 세계관을 산산조각내는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만약 우리가 평생 동안 그토록 옳다고 굳게 믿으며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내 마음속의 잣대가
그 도덕적 잣대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장 경계하고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치명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비롯된 무서운 독버섯이었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그리고 당신이 평생 꼭 쥐고 있던 그 낡은 도덕의 장부는 당장 어떻게 달라져야만 할까요?
우리 모두가 가슴에 선을 얹고 참으로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할 무거운 질문입니다. 내 눈을 꽁꽁 가리고 있던 선악의 암경을 벗어던지고 조건 없는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따뜻한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당신과 함께 이토록 깊고 치열한 탐구의 여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저희도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낡아빠진 정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쓰이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여기서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